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니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국의 대적인 블레셋에 관해서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내내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블레셋의 위협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서 이게 이주해온 민족으로 이게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굉장히 강력한 이제 군사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또 어떤 민족이 좀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브람 때부터 그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거주한 그러니까 원주민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거주한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넘겨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는데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 우회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지나가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블레셋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쯤에는 이미 강력한 도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일종의 뭐 미국처럼 이렇게 유나이티드 연맹체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면서 특별히 이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표현에 따르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하죠.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군대를 가진 나라였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리고 사울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이 이 블레셋의 다섯 개 연맹체 중에 하나인 가드의 장관인,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전세가 기울어져서 다윗 왕국 시대에는 이 블레셋이 더 이상 적수가 되지 못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국 시대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 자료에 봐도 굉장히 강인하고 그리고 잔혹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잔혹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몹시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기습 공격을 참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그 부분을 13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두고, 그리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기브아에 둡니다. 근데 현재 이 사울 왕국의 수도는 기브아인데, 3절에 보면 3절 초반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현재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게바에 있습니다. 이 게바는 사울 왕국의 수도 기브아와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적군 부대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거죠. 특별히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둘이 붙으면 싸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참담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종의 이제 게릴라 작전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전면전으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밤에 몰래 기습 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작전들을 많이 쓰죠. 전면전으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식의 공격을 요나단이 감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게릴라식 선제 공격이 화를 불러서 3절을 보면,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선제 공격이 화를 불러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본토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 본진의 규모가 5절에 나오는데,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3,000명밖에 되지 않죠. 그 3,000명과 블레셋의 그 본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드와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상대할 수 없는 거죠.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이미 이제 사울은 이 상황을 알고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읍니다. 5절 후반에 보면 블레셋 부대가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믹마스는 사울이 있는 길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본진이 사울이 있는 곳과 상당히 가까이 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 본진이 가까이 쳐들어오자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구멍이란 구멍은 다 찾아서 숨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는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급박했겠죠. 이때 사울은 특별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무엘을 7일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사울은 급박한 상황에서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이었는데 3,000명에서 이제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확 줄어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돼버린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키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략군은 누구냐면 일종의 특공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노략군, 즉 특공대가 세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숫자 전체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가 이제 세대로 나눠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이제 싸움은 결정이 난 거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사무엘상 기자가 19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약간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고, 즉 블레셋이 철기 국가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가 이 흐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말을 한 걸까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무기를 구하려면, 왜냐하면 자기가 청동기고 블레셋은 철기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려면 철기 무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당연히 철기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블레셋을 무찔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렇게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블레셋에 대해서 그렇게 경멸하는 말을 하는데, 저들, 할례받지 않은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평화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전쟁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조금은 우리와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조지 마스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순전한 기독교 전기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살았을 당시에 그 전쟁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었을 그 감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감나게 이제 표현해 주는데, 한번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나온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암울한 몇 년 동안 영국 국민이 견뎌야 했던 기나긴 두려움, 분노, 고통, 슬픔과 불확실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인이라면 9.11 테러 후 경험한 충격과 경로를 놀랄 만큼 증폭시켜야 비로소 독일군 대공습으로 런던과 주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공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상황이 나쁠 때는 하룻밤에 수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손자 그리고 남편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C.S. 루이스 역시 전쟁 때문에 굉장히 낙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는 굉장히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그 이후 세대들은 물론 국지전을 통해서 조금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히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눈앞에 잔혹한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당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제 자연적인 종교성이 발동을 할 텐데 자연적인 종교성이 발동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그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적을 그 신이 없애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적을 제거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을 없애주시고 그런 상황을 모면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만 블레셋을 제거하는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죠. 없어지기를 세 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늘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실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병이 생기면 안 되고 우리가 조금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조금은 평탄하게 전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 상황을 앞에 두고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황스럽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대적자들의 핍박의 강도도 더해졌습니다. 핵심 리더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전하면 처벌한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은 에돔 출신의 유대 왕이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사실은 이 둘은 견원지간입니다. 합세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즉 초대교회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견원지간이 서로 합세를 합니다. 합세해서 조직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개인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시당국과 어떤 권세자들이 조직적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극도의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드린 기도가 바로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 저 헤롯왕, 저 나쁜 본디오 빌라도 우리를 못 살게 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쳐주십시오. 조금은 약하게 기도한다라면 저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29절이 그 핵심입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조금은 실감이 나지 않는데 톰 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개인적인 버전이라면 톰 라이트도 그와 비슷하게 이제 번역한 게 있는데 톰 라이트가 29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금은 실감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위협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히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래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톰 라이트 해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달 저희 교회 추천 노선입니다. 톰 라이트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모든 사람을 위한 히브리서를 추천했었죠. 이번 달은 이 사도행전을 추천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어느 세대든 교회는 이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일부러 박해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 때문에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우리를 내던지게 된다. 우리를 흔들어서 정신이 들게 해주고 성령으로 채워주고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는 계속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그렇죠. 바울에게는 늘 대적자가 있었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던 상황은 정말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물론 가끔의 평탄함을 누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닐까? 내지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만나봐도 아이들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누군가 아프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의원 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왔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은 긴장의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 완전히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 늘 긴장되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자라면 강력한 군대 블레셋이 내부에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여전히 위협하고 반대자들이 늘 위협하는 전지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때 모든 일이 다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만 하나님 필요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나 평탄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유쾌한 거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지는 의존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유쾌합니다. 왜냐하면 거지이지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인데 유쾌하다. 우리는 유쾌한 거지다라는 표현을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고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우리 삶에 때로는 철기 블레셋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허용하시는 거죠. 물론 이 톰 라이트의 설명처럼 일부러 그 어려움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다니고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오면 톰 라이트의 그 해설을 제가 좀 인용한다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우리를 내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좀 더 거시적으로 얘기한다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그리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문제도 많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잘못해서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를 흔들어서 정신을 들게 해주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고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볼까요? 그 극도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담대했다라고 합니다. 극도의 위협이 가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위축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담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를 가져서 라거나 아니면 내 뒤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가져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철기 블레셋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합세해서 여러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정신이 들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주고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인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담대함으로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긴장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극도의 위협 가운데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있어서 담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